VOA 세계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 완화를 위해 회담이 이어진 가운데 회담 마지막 날인 13일 유럽 안보협력기구 OSCE 회의에서 러시아와 서방국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13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러시아와 미국을 포함한 57개 나라가 모여서 회담을 열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OSCE 주재 러시아 대사 알렉산드르 루카셰비치는 이날 회담 뒤 기자들과 만나 대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며 현 상황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대사는 특히 러시아 측의 안전보장 요구인 우크라이나의 나토와의 불가와 나토의 세력 확장 중단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루카셰비치 대사는 또 만약 양측이 러시아가 주장하는 안보 상황에서의 한계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앙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다음 행보와 관련해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미국과 나토와의 안보 협상에 대해서 종합적인 보고를 받은 뒤 언제 어떤 형식의 행동을 취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루카셰비치 대사는 덧붙였습니다. 마이클 카펜터 OSCE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회의 후 서방국은 러시아와의 긴장 고조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펜터 대사는 전쟁을 알리는 북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현재 수사 역시 더 날카로워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테드로스 아다놈 게브레이세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또다시 기록을 갱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지난 9일까지 한 주간 1,500만 건이 넘는 신규 확진이 보고됐다며 이는 전주 대비 약55% 증가한 수치로 주간 최다 기록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미국 내 하루 평균 확진 건수와 입원율이 여전히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에서도 확진자가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의 보건당국은 12일 36만 건이 넘는 신규 확진이 보고됐다며 전날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라고 발표했습니다. 100명 이상의 미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에 현재 진행 중인 이란 핵 합의 복원을 위한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의 12일 보도에 따르면 약 110명의 공화당 하원 의원은 11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현재 진행 중인 논의를 중단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핵 합의 철폐 후 이란에 가했던 제재를 강화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현재 오스트리아 빈에서 진행 중인 협상에서 나온 발언을 보면 지금까지 생산적인 외교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 타격단과 강습 상륙함 전단이 남중국해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징 소재 연구소인 남중국해 전략태세 감지 계획은 공개된 선박 항해 정보를 통해 미국의 니미츠급 항공모함인 칼 빈슨호와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 에식스호 그리고 호위함들이 지난 12일 남중국해에 진입했다고 전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미 해군은 항모 타격단과 강습 상륙함 전단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며 이들은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 해군 항모 타격단과 강습 상륙함 전단은 지난 2020년 7월 그리고 2021년 2월 남중국해에서 훈련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칼 빈슨 항공모함 타격단은 일본과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의회 의원들이 토마스 바우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다음 달 4일 개막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공식 복장 소재가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것이 아님을 증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뭐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에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은 12일 공개 서한에서 2022년 동올림픽 경기에 IOC 인사와 다른 이들이 강제노동으로 오염된 복장을 입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서한은 IOC가 공식 복장 생산 계획을 맺은 중국 제조사 안타체육과 홍위인상 집단을 거론하며 두 회사가 소수민족에 대한 인종 대학살을 자행하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나온 면화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유엔에서 추가 제재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에서 북한 미사일 관련 물품을 조달한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인 등을 전격 제재했습니다. 국무부는 미국의 새 대북 제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겨냥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은 모든 지역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8도에서 영하 8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8도에서 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유엔에서 추가 제재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제재 완화를 주장한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백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에 새 대북 제재를 제안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국무부와 재무부의 오늘 제재에 더해 미국은 유엔 제재를 제안한다면서 이는 2021년 9월 이후 북한의 6번의 탄도미사일에 따른 것으로 각각의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는 북한의 미사일 부품 조달 등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인과 러시아 회사 등을 미국 정부의 특별 지정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독자 제재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미국의 독자 제재와 별개로 미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를 제안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한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마지막 대북 제재 결의는 2017년 12월에 채택된 결의 2397호입니다. 당시 안보리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이 결의를 통해 북한이 수입할 수 있는 연간 정제율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해외 북한 노동자들을 당시를 기준으로 24개월 후인 2019년 12월까지 모두 송환토록 했습니다. 북한은 앞선 결의들을 통해선 석탄 등 광물과 해산물, 섬유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 조치를 받았었습니다. 미국의 독자 제재와 달리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이행 의무가 부여돼 북한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보리의 제재 결의 채택을 위해선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9개국의 찬성표와 더불어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주장한 바 있어 실제 결의 채택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또 지금까지 안보리의 대북 결의는 대부분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등에 대응한 조치였던 만큼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제재를 부과하겠다는 미국의 방침에 동의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국무부와 재무부의 제재 지정은 북한의 계속된 탄도미사일 발사와 확산 활동에 대한 우리의 심각한 우려를 전한다면서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에서 북한 미사일 관련 물품을 조달한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인 등을 전격 제재했습니다. 재무부는 올해 첫 대북 제재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겨냥한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러시아를 근거지로 두고 있는 최명현과 오영호, 중국에서 활동 중인 심광석, 김성훈, 강철학, 변광철 등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 국적자인 로만 아나톨리비치 알라르, 러시아 기업 파르세크가 재무부의 특별 지정 제재 대상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모스크바, 중국 선양, 다리엔 등에서 활동하며 북한의 미사일 관련 물품을 조달한 개인과 기관으로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한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133825가 적용됐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에 따르면 최명현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거점을 둔 북한의 제2자연과학원 산하기관 대리인 역할을 하며 제2자연과학원에 물품 등을 제공해왔습니다. 제2자연과학원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10년과 2013년 각각 미국 정부와 유엔 안보리에 의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입니다. 또 중국 다렌에 본부를 둔 기관 대표인 심광석은 북한에 철강 합금을 조달하고 선양에 주재하고 있는 김성훈은 소프트웨어와 화학물질을 조달해 북한으로 보내는 역할을 했다고 해외자산통제실은 설명했습니다. 그 밖에 선양에서 활동 중인 강철학은 북한을 위해 중국에서 물품을 조달했으며 변광철은 다렌의 제2과학원 산하기관의 위장회사로 의심되는 기관의 부대표를 맡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된 러시아 개인과 회사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활동한 오영호는 국무부가 직접 제재해 특별지정 제재 대상 명단에 오른 경우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2018년과 2021년 사이 오영호가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인 군수공업부 하위 조직 로켓 공업부를 대신해 제3국에서 아라미드 섬유와 스테인리스 강관, 볼 베어링을 포함한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용 물품들을 조달하는 등 관련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6년부터 2021년 사이 오영호는 아라미드 섬유와 항공유 등 탄도미사일에 적용 가능한 여러 물품들을 조달하기 위해 러시아 회사 파르세크와 이 회사 관계자 알라르와 협력했으며 알라르는 오영호에게 고체 로켓 연료에 필요한 혼합물을 만드는 방법을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제재에 대해 북한에 계속되고 있는 확산 활동과 이를 지원하는 자들에 대한 우리의 진지하고 지속적인 우려를 전달한다면서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며 세계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제재 대상자들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들과 이들과의 거래도 금지됩니다. 미국 정부가 의미하는 미국인에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외에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 기업들도 포함됩니다. 미국 정부가 대통령 행정명령 13382호를 적용해 대북 제재를 가한 건 지난 2019년 6월 이후 약 2년 7개월 만입니다. 지난 2005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13382호는 북한이 명시되지 않은 행정명령으로 대량 살상무기 확산과 이를 지원하는 개인 등을 제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북한을 겨냥한 미국의 독자 제재는 지난달 10일 리영길 북한 국방상과 중앙검찰소 등에 대한 조치 이후 약 한 달 만입니다. 당시 조치는 지난해 나온 유일한 대북 제재였지만 올해는 첫 달부터 북한 국적자들에 대한 제재가 전격적으로 발동돼 주목됩니다. 또 이번 조치는 북한이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미사일 시험 발사 약 이틀 만에 그것도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물품에 조달 책임을 맡고 있는 인물들을 겨냥한 것이어서 더욱 주목됩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번 제재에 대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진전을 막고 북한이 관련 기술을 확산하려는 시도를 저지하려는 미국의 노력과 맥을 같이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조치가 2021년 9월 이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6차례 이뤄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뒤이어 나온 것이라며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와의 연관성도 분명했습니다. 브라이언 넬리 테러 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보도자료에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한 미국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인 오늘의 조치는 무기용 물품의 불법 조달을 위해 해외 대리인들을 계속 이용하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들은 외교와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금지된 프로그램을 계속 진전시키고 있다는 추가적인 증거가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해외자산통제실은 보도자료에서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모색하는 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지만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 프로그램이 미국과 국제사회에 미치는 위협에는 계속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국무부는 미국의 새 대북 제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겨냥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을 억제하고 확산 행위에 책임을 물리겠다며 추가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These are an important these are important measures to constrain North Korea's ballistic missile and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 미사일 관련 물품을 조달한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 국적자, 러시아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무부와 재무부의 신규 대북 제재를 거론하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도발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강력하고 단결된 메시지를 국제사회가 북한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안보리와 미국의 독자 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이행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며 미국과 영내 동맹, 파트너들의 잠재적으로 위협을 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북 제재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진전을 막기 위한 계속된 미국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도발을 거듭하고 있는 북한을 어떻게 협상장으로 데려올 것이냐는 질문에 미국의 기조를 분명히 밝힘으로써 북한이 미국에 관여하도록 만들 것이라며 동맹 파트너와 함께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기조로 설명했습니다.
So we get them to engage by making clear exactly what our posture is. By making clear that
아울러 오늘 목격한 것과 같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억제하는 조치들 그리고 확산자들과 나쁜 활동가들에게 책임을 물리는 조치들을 계속 취할 것이라며 추가 제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 정권이 셈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굶주림, 빈곤 등에 따른 지독한 인도주의 상황을 개선하려면 변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Well, it is our estimation that some rethinking will need to be done in Pyongyang. Again, this is you.
특히 북한 정권은 식량과 보건, 기본적인 서비스에 사용돼야 할 귀중한 자원을 탄도미사일과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으로 전용해 자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은 북한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외교와 대화만이 북한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이 우리의 정책이라며 북한이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십 년 동안 여러 미국 행정부들을 거쳐온 북한이라는 도전은 어떤 정부도 몇 달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바이든 정부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확인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북한이 불법적인 무기 실험을 정상적인 활동으로 인식시키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발표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들을 규탄한다며 북한은 불법적인 무기 실험을 정상화하기 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의 정도에 따라 도발에 대한 조정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최근 북한의 발사권의 구체적인 성격을 평가하고 있다며 더 이상 추가할 내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엔 대변인은 거듭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 문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당사자들의 대화 재개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12일 미사일 발사 등 북한 문제와 관련해 아직도 많은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있고 잠재적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This remains very much an unsolved problem. It remains a situation that has the potential of getting worse.
두자릭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한반도 비핵화 등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 충분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모든 관련 회원국들이 주목해야 하고 외교관이든 언론이든 우리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또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와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제재 부과에 대한 논평 요청에 북한의 새로운 미사일 발사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I mean, every report of yet a new launch of a missile or projectile by the DPRK is extremely concerning.
두자릭 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발사는 검증 가능하고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모든 관련 당사자 간의 즉각적인 대화 재개를 촉구한 사무총장의 입장을 강화한다고 말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앞서 전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 지도부의 안보리의 모든 관련 결의에 따른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한반도 상황에 대해 다른 관련국들과 대화를 재개하라는 기존의 촉구를 재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수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이 일제히 북한의 지난 11일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추가 도발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 외교부는 12일 성명을 통해 북한이 지난 5일에 이어 또다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무기 개발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최근 유엔 안보리 비공개 회의 직후 발표된 미국과 프랑스 등 6개 나라의 공동 성명과 전날 발표된 유럽연합의 성명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정부는 북한이 불법 행동을 중단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즉 CBID를 목표로 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프랑스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파트너들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외무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이 불과 며칠 사이에 잇따라 미사일 시험을 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북한이 또다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했으며 국제정세와 영내 안보, 안정을 무책임하게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안보리 결의를 전면 이행하며 미국과 한국의 대화 제의를 받아들여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진지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영국 정부도 지난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이어 또다시 이어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영국 외교부의 아만다 밀링 아시아 담당 국무상은 12일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위터를 통해 영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데 대해 계속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밀링 국무상은 이어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즉 CBID를 향한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대화만이 진전을 향한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유럽연합 EU 대외관계청은 11일 북한이 불법 무기 체계를 계속 추구하는 것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며 대화를 재개하고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역행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외교와 대화를 추구하기 위한 환경을 훼손하는 모든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현상 유지가 아니라 강력한 힘을 토대로 한 적극적인 관여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리언 파네타 전 미국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파네타 장관은 12일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한 것은 시간 문제라며 제재를 유지하고 미한 연합훈련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동맹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며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파네타 전 장관은 구선의 연방 하원 의원 출신으로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백악관 비서실장,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중앙정보국 국장과 국방장관을 지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새해 들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두 번 발사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보십니까?
북한과 이미 매우 위험한 상황인데 이를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역량을 키워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전에 다른 시험을 하고 이번에 다시 시험을 하면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게다가 자체 기동 가능한 대기권 재진입체일 가능성도 더해졌습니다. 방어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진 겁니다. 저는 이것을 북한의 매우 도발적인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명백히 긴장이 더 고조되는 것입니다. 북한과 한국 사이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도 말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중앙정보국 CIA 국장과 국방장관을 지내셨는데요. 현재 한반도 안보 환경이 어떻게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제가 현직에서 북한을 다루던 시기보다 긴장이 더 고조됐습니다. 당시에도 북한에 대해 우려했고 최대한 면밀히 그들의 활동을 추적했습니다. 제가 CIA 국장일 때 북한은 미사일 시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행이었던 것은 우리는 그들이 뭘 하려고 하는지 알고 있었고 그런 상황을 다루기 위한 행동을 취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에는 어떻게든 강력한 개성을 통해 양측의 이견을 해소해보려고 한 것 같은데 북한의 핵무기 비축량과 핵 역량에 관한 어떤 의미 있는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실패는 현재 우리가 직면한 긴장을 불러왔고요. 그리고 북한은 세계의 이목을 끄는 방법을 강구하는 중이죠."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까지 북한을 다뤄온 방식을 어떻게 평가하시죠?
많은 면에서 그들은 그렇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위협과 같은 현안에 집중해왔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아프가니스탄 철군 문제도 다뤄야 했고요. 이 정부는 그야말로 많은 현안에 부딪히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느 정도는 한국과 일본 등이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 것이라는 기대도 가졌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순위도 아니었다고 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고 계속 얘기해왔지만 북한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략을 바꿔야 할까요?
행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현상 유지 접근법을 취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적을 상대할 때 현상 유지 접근법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둘 중 하나뿐이죠. 그리고 지금은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면서 핵 역량과 역내 국가들에 대한 위협 역량을 키우고 있어 관계는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핵심 동맹인 한국, 일본과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을 모색할 것인지에 대한 통일된 접근법을 도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동시에 미국은 동맹과 한국, 주한미군을 강화하고 일본과 역내 국가들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계속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침략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이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정권을 스스로 위험에 빠뜨릴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것이 북한에 계속 보내야 할 메시지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비슷하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오바마 행정부에서 CIA 국장과 국방부 장관을 지낸 경험에 비춰볼 때 당시 우리는 전 세계에서 동맹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동맹의 힘을 보강하기 위해 한국, 일본과 협력 조치를 취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조를 계속 쌓아가는 한편 북한을 당연시하지 않겠다는 점을 북한에 아주 분명히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고 위협으로 간주한다는 것, 그리고 북한의 어떤 잠재적 위협으로부터도 미국과 동맹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란 점을 말입니다. 북한에 대한 최선의 접근법은 나약함이나 무시가 아니라 힘에서 비롯됩니다.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계속한다면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 위험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 계속 힘을 증강해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에 대해선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해 오셨는데요.
오로지 강력한 개성을 통해 비핵화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순진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시도는 했지만 악수를 하고 그저 일이 잘 풀릴 것이라고 바라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 회담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솔직히 논의의 토대를 구축하려는 양국의 노력이 없는 한 두 정상은 만나서도 안 됩니다. 그저 사진 촬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각한 논의로 이어져야 하니까요. 그런 기초공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풍선과 색종이를 날리는 게 전부였죠. 그래서 저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정상들과의 경험도 더 많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협상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어디로 이어질지에 대한 분명한 지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북한 주민 지원을 위해선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그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또 핵무기와 핵역량과 관련한 긴장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북한에 원하는 조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요. 그러기 위해선 관련국들이 선의를 갖고 모여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북한이 세계의 관심을 끌려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하셨는데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하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I think that on the path we're on right now, 이미 그런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북한이 탁자를 두드리면서 관심을 요구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미사일을 시험하고 핵무기 비축량을 늘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역량 시험을 재개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북한과 현재 위험한 상황에 있고 북한과의 현상 유지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좋아지거나 나빠질 뿐인데 지금 계속 나빠지는 중입니다.
한국에서는 북한을 협상장에 불러오기 위해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또 제재가 오히려 북한의 핵무기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시죠?
대가를 받지 않고 적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미 언급한 것처럼 북한을 상대하려면 힘을 바탕으로 강한 위치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미국은 한국, 일본과 함께 계속 힘을 강화해 나갈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군사훈련도 재개해야 합니다. 북한은 싫어하겠지만 만약 그들이 도발한다면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훈련을 재개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죠?
과거 중국은 협상의 문을 열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중국은 북한이나 북한의 행동을 탐탁지 않게 여겼고 그래서 협상의 문을 여는데 여러모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미중 간 긴장이 훨씬 더 커졌지만 중국이 협상을 재개시키는 중간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봅니다. 바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요.
지금까지 리언 파네타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미국의 대북 접근법에 대한 평가와 정책 제안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용교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을 발표하면서 장기 교착 상태였던 미북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향후 전략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1일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현장을 직접 찾은 것은 미사일 발사 참관으로 온 지난 2020년 3월 북한판 에이테킴스로 불리는 전술 유도 무기 시험 발사 이후 거의 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군 관련 행사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도 이례적으로 이번 미사일 발사 현장에 참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시험 발사를 참관한 뒤 미사일 개발 성공에 기여한 과학자와 기술자 등을 평양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로 불러 격려하면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전용 열차를 타고 자강도로 이동해 발사 현장을 참관하고 다시 하루 새 평양으로 돌아와 기념 촬영을 하는 빡빡한 일정을 진행한 겁니다. 박원군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 위원장이 사실상 올해 첫 공개 행보를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현장으로 잡은 것은 그만큼 이 무기가 갖는 큰 파급력을 염두에 둔 행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이 이렇게 나와서 사진을 찍고 이 정도의 의미를 부여한 건 많지 않거든요. 일례로 SLBM 성공했는데 거기 안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 극초음속 무기의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거는 지난 2017년 11월 29일 화성 15형 발사시험 성공하고 했을 때와 비슷한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군사 전략적 가치는 현존 요격망으론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능가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홍 박사는 북한이 발표한 대로 비행거리 1000km라면 일본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가고 중거리 미사일 추진체를 탑재할 경우 괌까지도 공격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도 이런 심각성을 감안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출범 후 첫 독자 제재를 취하는 등 이전과는 달리 북한에 보다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외교적 해법만이 현재로선 유일하게 실행 가능하다면서도 무기고에는 많은 도구가 있고 이것들을 계속해서 이용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미국의 달라진 태도가 감지되는 대목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 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입니다.
초음속 미사일, 그다음에 미국의 제재, 이것은 결국은 상황적으로도 변하면서 일본의 목소리를 미국이 더 들어주기 시작을 했고 이러한 입장, 즉 한미일 간의 억지력 강화와 함께 대북 제재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는 대북 정책의 어떤 변화의 시작점을 알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북한이 반발하면서 장기 교착 상태였던 미북 관계가 갈등 고조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홍민 박사는 대외관계를 총괄해온 김여정 부부장이 미사일 발사 현장에 동행한 만큼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와 비난 여론에 부당한 이중 기준이라며 직접 반발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이다라는 비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무기에 대한 기술적인 또 평가 그리고 실제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뭐 형세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순수하게 일반 국가의 자유권 차원에서의 국방력 강화인데 여기에 대해서 온갖 그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이제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반발하듯이 아마 김여정이 나서서 반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북한 최고 수뇌부의 이런 연초 행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등으로 경제난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체제 결속을 시켜야 하는 국내 정치적 이유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올해는 김일성 주석 생일 110주년과 김정은 국방위원장 생일 80주년에 김정은 위원장의 새로운 10년이 겹치는 이른바 혁명적 대경사의 해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 10년의 최대 성과로 핵무력 완성을 꼽아왔습니다. 김 위원장이 이번 미사일 발사 현장에서 나라의 전략적인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북한이 지난해 8차 당대회에서 밝힌 국방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핵무력 개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8차 당대회 당시 극초음속 미사일 이외에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 제고, 다탄두 개별 유도 기술, 핵잠수함과 수중 발사 핵 전략무기, 군 정찰위성 운영 등을 핵심 과업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한국의 대통령 선거와 미한 연합훈련이 있는 3월 이후 북한이 다음 순위에 전략무기 시험 발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민 박사입니다.
가까운 기일 내 군정찰위성을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8차 당대회 사업청화 보고에 있는 내용이에요. 가까운 기간 내라고 했으면 극초음속과 거의 비슷하게 지금 연구 개발이 돼서 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임박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군정찰위성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위성을 쏘겠다는 거예요. 위성을 쏜다라는 거는 ICBM급의 로켓 추진체로 위성을 발사한다는 얘기예요.
박원곤 교수는 북한이 대북 적대시 정책과 이중 기준 철회라는 미국이 수용할 수 없는 조건들을 내놓은 상태에서 미국을 협상에 끌어내기 위해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 유예를 철회하고 행동에 옮기는 강수를 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미중 간 전략 경쟁 그리고 미러 간 우크라이나 갈등 상황을 전략적 도발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 전문가인 국립외교원 이상숙 교수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앞둔 중국으로선 미국에 대해 대립각을 더 세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교수는 중국으로선 미국과 맞서는 모습을 보이며 체제 결속을 도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미국과의 협력 공간이라고 여겼던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 주민과 국제사회는 김정은 정권의 기만 술책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 엘리트 출신 탈북민들이 말했습니다. 특히 인민 대중 제일주의를 외치면서도 뒤에서는 무기 개발에 집중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매우 무책임하다며 인민 생활보다 지도자의 장래 통치성을 우선하는 기조가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지도부가 2년째 자체 봉쇄를 유지한 가운데 연초부터 극초음속이라고 주장하는 미사일을 계속 시험 발사하자 미국 등 외국에 사는 엘리트 출신 탈북민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스스로 고난의 행군을 언급할 정도로 주민들의 삶은 위기에 빠져 있는데 지도자가 무책임하게 외세의 위협을 핑계로 정권 유지를 위한 무기 개발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한 겁니다. 미국 내 탈북민 1호 박사로 텍사스의 론스타 대학에서 핵물리학을 가르치는 조세판 교수입니다.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한
무기 개발인 거죠. 그걸 통해서 뭐 자기를 건들지 못하게. 조금 내부에서는 뭐 그게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뭐 그거 미사일 하나면 진짜 쌀을 몇천 톤씩 살 수 있는 그런 돈이거든요. 그걸 거기다 쳐넣으면서 그걸 할 일이 있나. 그렇게 대단하게 사람들한테 그렇게 세뇌시키느라 우리가 강성대국이라 이런 건데 아무 의미도 없는 걸 갖고 이렇게 하니까 좀 답답하죠.
탈북민들은 겉으론 인민생활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고 하면서 뒤에선 이를 외면하는 행태는 김 씨 정권이 3대째 지속한 전형적인 기만술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고위 탈북민은 11일 비웨이에 북한의 핵심은 경제 문제가 아니라 김정은 통치의 장래성에 기초한 전략이라며 북한 정권의 이런 속성은 김일성 이후 지금까지 0.001%도 바뀐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 역시 그런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을 무시하면서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라는 압박과 동시에 핵무력 첨단화로 가는 과정이란 설명입니다. 북한 무역기관 소속 출신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전모 씨도 김정은이 새해 당 전원회의에서 국가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복리를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개선책 없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건 인민생활 구호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전형적인 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일성이 있을 때 들어서 이 인민들이 너무 배가 부르면 그러니까 바싹 조이고 항상 이 양종이라 그러잖아요. 식량으로 정치하고 이래서 사람들이 항상 먹지 못해서 그저 호독해야지 그저 충성하지. 그러니까 인민생활에 관심이 없는가요? 말로 그저 국제사회에 던지기 위해서 전원해요. 이런 인민생활 문제 개똥 같은 소리예요. 그거 있으면 그 국민 그저 그 북한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핵 보유국을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게.
탈북민들은 북한의 많은 중간 간부급 이상은 지난 김정은 체제 10년을 경험하면서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훨씬 더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절대적인 공포 독재 통치와 자유 유전자 말살로 이를 표출할 공간이 없을 뿐 간부들조차 변화를 바라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북한 무역기관 소속으로 해외 북한 식당 지배인을 하다 한국에 망명한 뒤 현재 미국에 사는 허강일 씨입니다.
해외는 우리가 이렇게 봉쇄 당한 상황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 지금 봉쇄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어렵지 않다. 우리 이렇게 아직도 재력이 많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첫째로 국내에는 이제 사람들한테는 뭐 아, 걱정하지 마라. 또 이제 우리 내가 또 이렇게 신경 쓰면 조금 금방 나아질 거다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잠재우는 쇼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해오는 쇼입니다. 네. 근데 나는 상류층이나 중산층에서 그런 쇼에 진짜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네.
영국 내 인권운동가로 이달 말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연 예정인 박지연 진검다리 대표는 북한 주민들뿐 아니라 국제사회와 외신들도 김정은 정권의 기만술책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표현을 바꿔가며 마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것처럼 풍기는 의도적인 전략에 해외 전문가들과 언론이 편승해 새로운 진단과 전망을 하는 것 자체가 북한 지도부의 의도에 놀아나는 것이란 겁니다. 박 대표는 이어 북한 지도부가 노동신문 등을 통해 발표한 새해 당 전원회의 결과에서 사회주의를 60번 이상 강조했다며 이런 북한식 사회주의가 국제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진 모순인지 북한 주민들이 깨닫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바깥의 사회주의를 보게 되면 그래도 사람이 먼저잖아요. 인권이 중요하고 또 그들이 누려야 될 가치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끼지만 북한은 전혀 이제 사람이 존재를 안 하는 국가잖아요. 모든 것이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주체라는 정치적으로 다 하나가 되어야 되고 여기서 조금이라도 다른 색깔의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은 이제 완전 이제 사회로부터 배격이 되는 그러한 사회 집단.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들판에 자라는 꽃조차도 다 뽑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이제 꽃으로 심어버리는 한마디로 아직까지 지구상에 존재하지 못했던 그러한 이제 하나의 그 악한 정권이라고 봐야죠.
한국통일부는 홈페이지에 북한 정보 포털에서 북한 정권이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차별되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내세워 주민들의 동요를 막고 체제 유지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 스스로 외부의 변화 바람을 차단하고 사회주의 국가들이 취한 개혁 개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그러나 12일 우리식 사회주의를 거듭 강조하는 보도와 함께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시험이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소식을 대대적으로 전했습니다. 박지원 대표는 이런 주장이 얼마나 모순인지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당당하게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 진짜 막 호소하고 싶은 것이 더 이상 이제 정권을 믿지 말고 내 자신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이제는 던져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정부에 끊임없이 질문을 해보라고. 그러다 보면 지금 살고 있는 북한 정권이 우리 북한 주민들한테 얘기하는 사회주의 중 뭐 사회주의가 중요하고 우리가 앞으로 공산주의 정권으로 가면 평등해진다는 이런 말 자체가 진짜 현실에 필요한 말인지 이러한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BA 뉴스 김영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b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b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B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B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모든 지역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8도에서 영하 8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8도에서 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m를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 낮 최고 기온 영하 3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영하 12도, 낮 최고 영하 2도. 양덕 아침 영하 21도, 낮 영하 4도. 신의주 아침 영하 14도, 낮 영하 2도. 구성 아침 영하 15도, 낮 영하 1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6도, 낮 최고 기온 영하 7도. 강계 아침 영하 22도, 낮 영하 6도. 희천 아침 영하 19도, 낮 영하 2도 예상됩니다. 황해도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1도, 낮 1도. 개성 아침 영하 14도, 낮 0도. 사리원 아침 영하 13도, 낮 영하 2도. 신계 아침 영하 14도, 낮 0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원산 아침 영하 8도, 낮 6도. 장전 아침 영하 8도, 낮 3도. 평강 아침 영하 19도, 낮 영하 2도 예상됩니다. 함경 남북도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함흥 아침 영하 11도, 낮 4도. 장진 아침 영하 26도, 낮 영하 6도. 청진 아침 영하 11도, 낮 1도. 김책 아침 영하 12도, 낮 3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해산 아침 영하 27도, 낮 영하 8도. 김영권 아침 영하 22도, 낮 영하 5도. 삼지연 아침 영하 28도, 낮 영하 7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구름 많고 한때 눈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m로 일겠고 먼 바다는 2에서 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먼 바다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1월 14일 금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최근 홍콩에서 실시된 입법회 선거에서 친중국 성향의 의원들이 놀랍지 않게 많이 당선됐습니다. 앞서 홍콩은 법을 개정해서 친중국 성향의 정치인만 출마를 허용했으며 민주적 성향의 인사들은 구속했습니다. 홍콩은 선거법을 개정해 주민들이 직접 의원을 선출하는 의석수를 35석에서 20석으로 줄였습니다. 반면 전체 입법회 의석은 70석에서 90석으로 늘렸습니다. 그 결과 홍콩 입법회는 친중국 공산당 인사들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또 선거에 참여한 투표율은 역대 최저치인 30.2%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영국이 1997년 홍콩을 중국에 반환한 이래 최저 수준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호주와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의 외교 장관들과 함께 내놓은 공동성명에서 홍콩 특별자치구의 민주주의가 붕괴되는 것을 크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홍콩의 권리와 자유, 높은 자립권을 약화시키는 행동은 홍콩이 성공하기 바라는 우리 공동의 희망을 위협한다고 말했습니다. 1997년 영국이 중국의 홍콩을 반환한 이후 홍콩에서는 다양한 정치적 관점을 지닌 후보들이 선거에서 경쟁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실시된 선거는 그 같은 흐름을 뒤집었습니다. 공동성명은 또 지난해 초 개정된 선거법 개정이 의미 있는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에 홍콩의 반대파 정치인들은 수감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거나 이미 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여기에는 지난해 민주적인 예비선거에 참여한 47명의 정치인들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에 따라 정보 전복 음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홍콩 국가보안법의 여파와 시민사회 전반에 걸쳐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가 제약받는 것을 크게 우려합니다. 또 공동성명은 홍콩에서 비정부기관과 노조 그리고 인권단체 등이 해체되거나 떠나도록 압박을 받는가 하면 언론 자유는 빠른 속도로 위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홍콩의 안정과 번영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공동성명은 중국 정부에 대해서 홍콩에서 보호받고 있는 권리와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하고 중국, 영국 공동성명을 포함한 국제적 의무에 맞춰 행동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 완화를 위해 회담이 이어진 가운데 회담 마지막 날인 13일 유럽 안보협력기구 OSCE 회의에서 러시아와 서방국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13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러시아와 미국을 포함한 57개 나라가 모여 회담이 열렸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OSCE 주재 러시아 대사 알렉산드르 루카셰비치는 이날 회담 뒤에 기자들과 만나 대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며 현 상황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대사는 특히 러시아 측의 안전보장 요구인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불가와 나토 세력 확장 중단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루카셰비치 대사는 또 만약 양측이 러시아가 주장하는 안보 상황에서의 한계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앙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다음 행보와 관련해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미국과 나토와의 안보 협상에 대해서 종합적인 보고를 받은 뒤 언제 어떤 형식의 행동을 취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루카셰비치 대사는 덧붙였습니다. 마이크 카펜터 OSCE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회의 후 서방국은 러시아와의 긴장 구조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펜터 대사는 전쟁을 알리는 북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현재 수사 역시 더 날카로워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OSCE 의장국을 맡은 폴란드의 주비니그레프 리우 라우 외무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현재 OSCE 지역의 전쟁 위험이 지난 30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크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쿠바와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배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미국과의 회담에서 러시아 대표단을 이끌었던 세르게이 라브코프 외교차관은 13일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방과의 안전보장 협상이 실패할 경우 중남미 국가인 쿠바나 베네수엘라에 군사 인프라를 배치할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하거나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테드로스 아자놈 게브레이수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 수가 또다시 기록을 갱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지난 9일까지 한 주간 1,500만 건이 넘는 신규 확진이 보고됐다며 이는 전주 대비 약 55%나 증가한 수치로 주간 최다 기록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미국 내 하루 평균 확진 건수와 입원율이 여전히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0명 이상의 미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에 현재 진행 중인 이란 핵 합의 보고를 위한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의 12일 보도에 따르면 약 110명의 공화당 하원 의원은 11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보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현재 진행 중인 논의를 중단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핵 합의 탈퇴 후 이란에 가했던 제재를 강화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현재 오스트리아 빈에서 진행 중인 협상에서 나온 발언을 보면 지금까지 생산적인 외교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와중에 이란은 계속해서 개량된 원심 분리기를 통해 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로써 순도 20%와 60%의 농축 우라늄 보유량을 늘렸다고 의원들은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의원들의 이번 서한 발송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더 힐의 질의에 동맹 그리고 영내 파트너와 함께 외교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는 최선의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항공모함 타격단과 강습 상륙함 전단이 남중국해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징 소재 연구소인 남중국해 전략태세 감지 계획은 공개된 선박항의 정보를 통해 미국의 리미트급 항공모함인 칼빈스노와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 에식소 그리고 호위함들이 지난 11일 남중국해에 진입했다고 전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미 해군은 항모 타격단과 강습 상륙함 전단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며 이들은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 해군 항모 타격단과 강습 상륙함 전단은 지난 2020년 7월 그리고 2021년 2월 남중국해에서 각각 훈련한 바 있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1월 14일 VOA 새벽 방송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